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서는 주전 350년경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형식도 내용도 충격적인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철저히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예외적이고요. 그 내용도 진지하게 읽어보면 정말 충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원수 나라인 아수르도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시달려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행하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 길로 가는 것 때문에 이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그 역사와 세상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요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라는 계시의 글에서는 요나가 탄 배와 그 배의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서 교회를 둘러싼 세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나서를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서 읽으면 바로 나 자신이 요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그것이 싫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심판을 전했는데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원수 나라를 용서해 주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볼 때 이 나라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망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나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준행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잠잠히 묵상해 보면 이 요나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나는 그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와 정반대가 되는 방향,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할 거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태도를 보고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3절 앞부분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지금 피하려고 한다. 성경이 볼 때는 아무개야, 네 지금 그런 마음, 네 지금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다시스로 가는 것, 단순히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얼굴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도 끈질깁니다만 이것을 꺾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훨씬 더 끈질깁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요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뒤를 졸졸졸 쫓아오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풍랑을 내리시고 고난을 내리십니다. 요나가 탄 배가 거의 좌초되게 되었죠. 배 안에 있는 요나는 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가 탄 배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요나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만 이 요나가 우리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만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중에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만 조금 깊게 읽어봐도 아는 거지요. 하지만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일고 폭풍이니까 베개를 들고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요. 뭡니까? 요나는 이 풍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모른 척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에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배에서 내려 순종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베개를 끌어안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모른 척하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나와 하나님의 씨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요나 안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제게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살고 있지 못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세기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경제 시스템, 무한 개발과 무한 경쟁과 무한 생산을 추구하는 이 경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는 자연의 경고고 창조주의 경고라는 것.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은 재앙은 반복되며 오히려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배 밑으로 들어간 요나처럼 귀를 막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놓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거 안 좋아할 거니까. 교인들이 그런 설교 들으면 별로 은혜스럽지 않게 여길 테니까. 이 바로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이죠. 또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저도 지금 이 순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은 하기가 싫어요. 왜냐? 그건 내 스타일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도전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고집에서 구원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시고 또 한없이 기다리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요나를 기다리듯이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세요. 이 니느웨로 가는 이 요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니에요.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그 아들, 사실은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과 유사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이 첫째 아들도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세요. 매일 언덕에 올라가서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듯이 이 첫째 아들이 낮빛은 당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당신에게서 돌려버린 이 첫째 아들이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실 몸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순종하는 척하지만 제 영혼은 아버지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저를 위해서 아버지 옆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지요. 아마도 주님은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 아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동생 형의 가슴이 찢어지듯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꿈에 봤다는 그 환상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교회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려놓고 딴 데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 배 한 척이 구멍이 뻥 뚫려서 가라앉고 있더라는 배가 가라앉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살아남겠다고 그 보트를 떠나려고 하는데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장승처럼 서서 꿈쩍도 안 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주님과 자기의 눈빛이 마주치는데 아, 내가 지금 주님을 버리려고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화들짝 깨어나게 되고 주님이 이 교회를 계속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꿈을 통해서 뭘 보신 걸까? 생시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 안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 양떼를 얼마나 품으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순전한 양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그 교회에 있는 양들 바라보는 마음으로 교회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버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그 가나안 교인들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양들만 모여가지고 우리는 순전하게 진리를 따라 예수 믿기를 바란다. 천만의 말씀. 그 안에 또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게 돼요. 그럼 가나안 교인들이 안 나가 교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일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면 거기에 있는 알곡은 어디로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 요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고 주님이 폭풍을 보내셔서 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데 깨어나기 싫으니까 다시 배 밑에 내려가서 자는 척하고 그 속에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고 싶어 하지 않은 완고한 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주님은 우리가 그 명령 지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요나서 4장 마지막에 주님이 박농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거 알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인간만 이 대림절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 무려 500년을 기다려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네가 혹시 배 밑에 숨어있는 내 자녀 아니냐? 뜻을 알면서도 그 부분에서는 완고하게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요나와 같지 않냐? 아비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 배 밑으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참여하는 내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 딸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육의 소욕을 쫓아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기 싫었던 바로 그 자리 니느웨로 기꺼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심정에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모난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저북녘과 온 우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